여름의 맛 하성란 1. 2004년 여름 화보 촬영차 오사카에 갔던 최는 촬영이 다 끝나고 포토그래퍼와 스태프, 모델들이 귀국한 뒤에도 혼자 그곳에 남아 나흘 일정으로 간사이 지방을 돌았다. 아는 얼굴과 마주칠 일이 없는 곳에서 계획 없이 빈둥대는 게 소원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혼자 남겨진 첫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7시에 잠에서 깼다. 침대에서 뭉기적대면서 잠이 완전히 달아나기를 기다리는 그 10여 분이 하루 중 가장 불쾌한 것은 서울 그녀의 비좁은 원룸을 벗어나서도 마찬가지였다. 시차가 한참 나는 먼 나라라고 사정이 다르지는 않았다. 정시에 일어나 스케줄대로 종종 되다가도 불현듯 저녁이나 한밤중 이유 없이 언짢아지곤 했는데 어림짐작으로도 그때가 서울에서의 기상시간 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짧은 시간 수많은 잡념이 들끓었다. 지난 오에서 잡아내지 못한 오탈자 한계에서 시작된 생각은 10여 년 전 그만둔 외국어 공부에 대한 아쉬움으로 시시콜콜 그녀의 의견에 딴지를 거는 데스크로 이어졌다. 모나미 볼펜 끝으로 그녀의 어깨를 콕콕 찔러대는 그에게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따지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쓰고 비린 진실은 어느 것 하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훌쩍 이 땅을 떠나는 일도 심지어는 하루 무단 결근도 결코 실행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가장 울고 싶은 시간이었지만 우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계획 없이 무작정 돌아다니자고 작심했지만 그녀는 여행사들이 즐겨 잡는 코스대로 교토와 고베, 나라 순으로 일정에 쫓겨 바쁘게 움직였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 틈에 묻혔고 남들 눈에 한동안 단체 관광객을 인솔하는 여행사 깃발을 쫓아가는 것처럼 비칠 때도 있었다. 두어 번 같은 얼굴과 스치다 보니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눈인사도 나누게 되었고 커플이나 단체 사진도 찍어주게 되었다.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그녀가 한국 사람인 것을 알아챈 것만으로도 부족해 미혼이라는 것까지 눈치채고는 아무 때나 그녀를 아가씨 아가씨 하며 함부로 불러세웠다. 출국 전날 오사카로 돌아가지 않고 교토로 다시 간 건 코스에서 빼먹은 금박사 때문이었다. 빠뜨릴 수 없는 교토의 명승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금각사의 영향이 컸다. 소설을 읽은 뒤로 어쩌다 금각사를 생각할 때면 금박을 입혔다는 사치스러운 절의 위용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화염에 휩싸여 활활 불타고 있는 절의 모습이 떠올랐다. 시뻘겋고 푸른 불이 거대한 혓바닥처럼 절의 기둥들을 핥으며 기어오르다가 개축할 때 쓴 덜 마른 소나무의 송진을 만나 붉은 불꽃을 터뜨리면서 검고 매캐한 연기를 내뿜는다. 삽시간에 불은 지붕까지 번져 사방이 환해진다. 불구덩이 속에서 금각사가 아우성이라도 치는 듯 뒤틀리는 소리가 울린다. 금각사의 금박을 비추던 연못도 붉은 빛으로 변해 일렁인다. 숫덩이가 된 기둥들이 무너지고 사방으로 불씨를 날리며 지붕이 폭삭 내려앉는다. 밤새 목조 잔해가 불타오른다. 택시기사가 금각사를 은각사로 잘못 알아듣고 은각사에 내려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나중에야 금과 은이 킨과 긴으로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미묘한 발음의 차이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끔 금각사인 줄 알고 은각사에 와서 서성된다고 알려준 것도 그 남자였다. 그는 몇 번이고 금각사와 은각사의 일본어 발음을 되풀이했다. 킨카쿠지, 긴카쿠지. 일본인들에게는 명확히 들릴 그 발음이 당시 그녀에게는 변별력 없이 엇비슷하게 들렸다. 관광객들 틈에 끼어 은각사를 도는 동안에도 그녀는 금각사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금과 은, 킨과 긴처럼, 너와 나처럼, 삶과 죽음처럼, 관계 속에서 생겨나 쌍을 이루는 모든 단어들처럼 은각사도 금각사 없인 무의미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갈퀴질이 만든 정연한 선의 세계와 모래 언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서 혼잣말을 하고 말았다. 세계를 변모시키는 건 인식일까, 행위일까. 소설 금각사의 주인공인 말 더듬이가 안짱 다리에게 한 말이었다. 불타오르는 금각사를 뒤로 한 채 넘어지고 구르면서 어둠을 뚫고 도망치는 말 더듬이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어른거리면서 불타오르는 금각사. 그 비슷한 장면을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치 언젠가 금각사가 불타오르는 것을 두 눈으로 본 것만 같았다. 그때 뒤에선 누군가가 그녀에게 물었다. 한국 사람이세요? 아, 또 한국 단체 관광객인가? 그녀는 못 들은 척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한국 사람이냐고 물은 목소리가 뜸을 들인 뒤 다시 물었다. 잘못 온 거죠? 그녀는 마지못해 뒤돌아보았다. 동네 편의점에라도 다니러 온 듯 무릎 길이의 헐렁한 반바지에 밑창 없는 얇은 고무 슬리퍼 차림의 남자가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비행기 출발 시각은 이튿날 정오 무렵이었다. 짐을 맡겨놓은 오사카의 숙소에는 그날 밤 안으로 도착하면 될 거였다.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금각사에 가자면 갈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곳이 금각사일지도 모른다는 남자의 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정작 자신이 보고 싶었던 것은 불타오르는 금각사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을까? 그녀는 남자를 따라 은각사 근처에 있는 작은 절까지 걸었다. 대숲 사이에 묻힌 작은 절이었다. 바람이 불자 대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달그락댔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절의 타종을 기다렸다. 낯익은 단내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그와 나란히 걸을 때부터 맡던 냄새였다. 그는 사진을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녀는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여행지에서의 감상이라고 한데도 낯선 남자와의 동행은 그녀답지 않은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반감도 호감도 가지지 않은 이유가 순전히 그가 공부하는 사진 때문이기라도 한 듯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수많은 남자 포토그래퍼들과 취재여행을 다녔지만 그들 중 누구와도 별다른 감정이 생기지 않은 것과 비슷한 연유였다. 인정이 뜸한 대나무 그늘 아래는 서늘했다. 남자는 절 위로 펼쳐진 대숲 끝을 올려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슬슬 고향에서도 복숭아 수확을 준비하겠군요. 한창 바쁠 때 일을 거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인지 자신의 유학비 때문에 부모의 수고로움에서 오는 것에 대한 죄스러움인지 그는 잠깐 찹찹한 표정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 그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그가 비닐봉지 속에서 복숭아를 꺼냈다. 이따금 풍기던 단내는 바로 복숭아 향기였다. 다 큰 남자를 울적하게도 기분 좋게도 하는 것이 복숭아라니. 그녀는 복숭아로부터 조금 떨어져 앉았다. 까실까실한 털 때문에 평소 그녀는 복숭아를 좋아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복숭아는 특산품 중의 특산품이죠. 남자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복숭아는 복숭아치고는 좀 과하다 싶게 포장이 요란했다. 스티로폼 보호막을 더 씌우고 미인 대회의 미인들이 두르는 리본 같은 분홍 종이띠를 둘렀다. 복숭아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 그녀는 금세 벌레라도 굶실거리는 듯 온몸이 가려운 것 같았다. 마지못해 그녀는 그에게서 복숭아를 받아들었다. 탄성이 날 만큼 복숭아는 크고 묵직했다. 바람이 코이에 고여 움직이지 않았다. 금세 진한 복숭아 향이 그녀 주변을 꽉 채웠다. 포장 과정에서 복숭아 털도 말끔히 떨어낸 듯했다. 그녀는 그가 하는 대로 살살 한 입 베어 물 크기만큼만 복숭아 껍질을 벗겼다. 그를 따라 크게 입을 벌리고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복숭아는 다디 달았다. 별 기대하지 않았던 터라 그녀의 눈이 더욱 휘둥그레졌다. 그런 그녀를 보고 그가 소리 없이 웃었다. 베어 물 때마다 입가로 과즙이 흘러내렸다. 복숭아 맛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그녀는 새삼 깨달았다. 입가는 물론이고 코까지 복숭아즙이 묻어 끈적거렸다. 복숭아는 체면을 차리면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아니었다. 복숭아를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 중 다른 하나가 바로 이 그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심지어 꽃게를 먹을 때조차 맨손을 쓰려 하지 않았다. 손가락이 양념투성이가 되는 데다 씻은 뒤에도 한동안 비린내가 가시지 않았다. 젓가락 끝으로 개딱지 속을 대충 긁어대다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다. 그녀는 다시 입을 벌려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복숭아가 어찌나 단지 잇몸이 가려웠다. 복숭아에서 흘러내린 과즙이 손바닥에 손금을 타고 흐르다가 꺾인 손목 아래로 툭툭 떨어졌다. 팔꿈치를 따라 흐른 과즙이 소매 안으로 스며들기도 했다. 과즙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그녀는 허겁지겁 복숭아를 베어 물었다. 인적 없는 산책로에 두 사람의 복숭아 먹는 소리만 울렸다. 베어 물고 싶고 흘러내리는 과즙을 쪽쪽 소리나게 빨아먹었다. 다 씹기도 전에 꿀꺽 소리나게 복숭아를 삼키고 다시 베어 물었다. 이새에 낀 섬유소를 혀끝으로 빼낼 때는 바람 소리가 났다. 그들은 개걸스럽게 복숭아를 먹었다. 복숭아를 가득 입에 문 채로 눈이 마주치기도 했다. 복숭아를 우적거리면서 맛있다는 의미로 서로 고개만 끄덕였다. 복숭아가 어찌나 큰지 먹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렸지만 먹고 나자 바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배가 불렀다. 손과 팔 곳곳이 끈적거렸고 복숭아 가즙이 묻은 입가가 가려웠다. 격심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둘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 작은 뱀이 지나는 듯 이따금 대나무 숲이 조용히 흔들렸다. 벼랑 간 그가 비닐을 누설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지금 먹은 건 우리 고향의 복숭아 맛에 비길 게 못 돼요. 끈끈이 주걱이라도 된 듯 그녀의 손바닥에 날벌레 한 마리가 날라와 붙었다. 끈적거리는 두 손을 어색하게 든 채 그녀는 그를 살짝 흘겨보았다. 거짓말. 헤어질 때 잠깐 잡았던 그의 손도 끈끈했다. 그녀가 개찰구를 막 통과하려는데 그가 말했다. 아마 이제부턴 복숭아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맛있는 복숭아를 먹은 건 처음이었지만 일부러 복숭아를 찾게 될 것 같지는 않았다. 여전히 복숭아 털이 날아와 온몸에 굶실대는 듯한 느낌도 싫고 손이 그렇게 끈적끈적해지는 것도 딱 질색이었다. 그녀가 개찰구에서 멀어진 만큼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이제부터 복숭아를 정말 좋아하게 됩니다. 교토역에서 한국말을 알아들은 이가 몇이나 될까. 뜻밖의 고성에 몇몇 사람이 고개를 돌리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문법에 맞지 않은 문장이 그녀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녀도 마지못해 크게 소리쳤다. 웃기지 말아요. 그걸로 그와는 끝이었다. 연락처를 주고받지도 않았다. 함께 일했던 수많은 포토그래퍼들처럼 며칠 한차로 이동하고 겸상을 해서 한 냄비의 찌개에 아무렇지도 않게 숟가락을 푹푹 담가 떠먹기도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면 그걸로 끝인 것과 같았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어쩌면 영영 금각사엔 가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흰 면티 가슴께에 점점이 뿌려진 복숭아 얼룩이 보였다. 복숭아를 좋아하게 될 거란 남자의 말이 떠올랐다. 기껏 복숭아 정도에 휘둘릴 것 같으면 내가 우리 엄마 딸이 아니지. 코웃음을 쳤다. 그와 통성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떠올랐다. 고작 하루 전날 저녁의 일이었는데 그 남자의 얼굴은 10년쯤 전에 하루 만나 일했던 포토그래퍼처럼 벌써 희미해지고 있었다. 2008년 2월에 있었던 숭례문 방화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그 여름의 교토를 떠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연휴였지만 마감으로 회사에 나와 있었던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숭례문이 불타는 것을 목격했다. 도보로 20여 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숭례문은 그녀의 사무실 창에서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진화된 듯하던 숭례문은 자정을 넘긴 무렵부터 다시 불길이 살아났다. 시뻘건 불길이 목적 건물 틈새로 새어 나와 순식간에 숭례문을 휘감았다. 며칠간의 야근으로 까놓은 찐달걀처럼 핏기 없는 얼굴이 된 동료들은 망연자실 숭례문이 타 들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불에 탄 기아장들이 튀어나라가 도로에 떨어졌다. 순식간에 지붕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여러 번 봐온 장면처럼 낯익었다. 뜨거운 열기가 그녀가 선 창에서까지 느껴지는 듯 했다. 대체 누가 왜 불을 지른 것일까? 불현듯 그녀는 불타는 금각사가 떠올랐다. 말 더듬이는 아름다움에 대한 질투로 금각사에 불을 지른다. 금각사로 알고 갔던 은각사와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 복숭아가 자연스럽게 꼬리를 물었다. 그가 교토역에서 그녀에게 소리쳤던 말이 생생한 울림으로 되살아났다. 당신은 이제부터 복숭아를 정말 좋아하게 됩니다. 화재가 난 지 5시간 만에 숙내문은 전소되었다. 2. 여름호의 기획특집은 여름의 맛으로 결정되었다. 또 음식인가? 기획안을 대충 훑어본 데스크가 못마땅하다는 듯 최를 올려다보았다. 예전보다 인기가 시들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맛기행 프로그램은 기대치 이상의 시청률을 올려주고 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블로거의 수도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다.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지만 살기 위해 우리는 먹어야 한다 라는 기획 취지에 딱히 반대하는 이 없어 통과. 여전히 불만투성이인 데스크는 모나미 볼펜으로 책상 모서리를 치면서 중얼거렸다. 역시 음식인가? 일요일 아침, 최는 지금쯤 열매가 달리기 시작했을 복숭아 나무를 생각하다 벌떡 일어났다. 밥을 안 치고 달걀 프라이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는 중간중간 텔레비전을 보았다.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그가 말하는 추억의 음식을 재현해내는 코너였다. 추억의 김치찌개를 만들기 위해 리포터는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최상의 재료를 구한다. 최상의 돼지고기 가운데 최상의 부위, 최상의 김치를 담그기 위한 최상의 양념, 배추 등 리포터는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음식인가에 따라 배를 타고 낚시를 하기도 한다. 최상의 식재료를 찾기 위해 애를 쓰는 그의 모습이 한편의 코미디 같았다. 프로그램은 늘 스튜디오에 한상 차려진 음식을 출연자들이 웃고 떠들면서 먹는 장면에서 끝이 난다. 최상의 재료들로 만든 음식을 시식하는 의뢰자의 행복한 표정을 카메라가 클로즈업하면 그 위로 엔딩 자막이 올라간다. 숙내문이 불타고 그해 6월, 잠에서 깬 그녀는 방금 꿈속에서 자신이 말한 듯한 무언가를 떠올리느라 한참 뒤척였다.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몹시 애태웠던 기억만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만 뚱딴지 같은 말을 중얼거리고 말았다. 복숭아 하나 먹었으면 좋겠네. 제 입으로 말해놓고도 그녀는 자신이 한 말을 믿기지 않았다. 이물스럽기까지 한 말과는 달리 입엔 벌써 침이 고이기 시작했다. 분명 어제와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허겁지겁 복숭아를 찾았다. 6월 초였지만 그해 따라 하우스 복숭아의 출하가 조금 늦어지는 모양이었다. 농장의 온라인 샵에는 출하가 늦어지는 만큼 6월 말 더욱 맛있는 복숭아가 찾아갈 겁니다 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그녀는 복숭아 한 상자를 예약하고 돈도 먼저 지불했다. 저주에 걸려도 제대로 걸린 듯 했다. 저주에 걸렸는데 저주를 건 사람의 행방은 알지 못해 저주를 풀 방법도 알 도리가 없었다. 그녀 대신 복숭아를 받아둔 경비원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다. 스치기만 해도 송충이 같은 두드러기가 일어난다고 했다. 복숭아 상자는 경비실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지만 건물 로비로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로비에 진동하는 복숭아 냄새를 맡았다. 잘 익은 복숭아 한 알이면 그 향으로 커다란 방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준 것도 분명 그 남자였을 것이다. 방에 올라오자마자 그녀는 곧장 개수대 앞으로 가서 복숭아 껍질을 벗기고 한 입 크게 베어물었다. 손과 입, 코까지 끈적이는 건 여전히 싫었다. 복숭아는 달콤했지만 기억하고 있던 그 맛이 아니었다. 누구에게도 말은 안 했지만 그해 여름, 그녀가 다들거리는 지방 출장을 자처한 곳도 복숭아 때문이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유명한 복숭아 산지에 들러 직접 나무에서 딴 복숭아를 맛보았다. 복숭아 맛은 나무랄 데 없었다. 하지만 교토에서 맛보았던 그 맛이 아니었다. 잇몸이 간지러울 만큼 달고 물 많은 복숭아. 그의 여름을 그녀는 이것저것의 복숭아를 맛보고 기억 속의 복숭아 맛과 비슷한 복숭아가 없는 것에 실망하면서 다 보냈다. 맛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혀였다. 미뢰들이었다. 많은 복숭아를 먹으면서 교토에서 먹은 복숭아 맛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녀가 그동안 맛본 복숭아들은 그 맛에 미치지 못했다. 덜 달거나 지나치게 달았다. 신맛이 덜하기도 하고 너무 딱딱하기도 했다. 교토의 복숭아 맛과 비슷한 복숭아를 먹어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녀의 욕망은 교토의 복숭아보다 맛있다는 그 남자네 집 복숭아로 옮겨갔다. 그때 그의 연락처를 물었어야 했다. 이름조차 몰랐지만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또렷하게 기억났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복숭아 나무가 자신의 고향 복숭아 가수원에 있다고 했다. 그 복숭아가 다른 복숭아보다 맛있는 것은 자신만의 특별한 비료 때문이라고 했다. 대체 그는 그 나무에 뭘 뿌린 걸까? 부모님도 모른다는 그만의 복숭아 나무. 자신이 모르는 어느 곳에서 주렁주렁 매달려 달콤하게 익어가고 있는 복숭아 생각만으로도 그녀는 조바심이 났다. 보고 보지 않아도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바로 그 복숭아 나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듯 했다. 복사꽃이 피면 산등성이가 온통 꽃바다가 됩니다. 바람도 비도 꽃이에요. 돗자리를 깔아놓고 밥도 먹고 노래도 불러요. 내 복숭아 나무는 산등성이 맨 위에 있어 햇빛을 가장 오래 받지요. 그의 말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맨발로 복사꽃이 흐트러진 복숭아 나무들 사이를 걷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이상한 건 매년 복사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그곳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 그의 얼굴은 점점 희미해져 나중엔 희부연 실루엣으로밖에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20대에서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인물들을 선택하고 그들이 기억하는 여름의 맛이 두 명의 요리 연구가의 손을 거쳐 재현될 예정이었다. 정리된 레시피도 함께 실린다. 음식 사진 아래 그 음식과 관련된 글을 받거나 구술을 정리해 실린다. 그녀가 40대 인물 중에 가장 먼저 떠올린 인물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는 김 선생이었다. 언젠가 치자를 마치고 KTX로 귀경하던 중에 잡지에서 읽은 김 선생의 글이 인상적이었다. 길 위의 맛 여덟 번째 여정 편으로 평양냉면에 관한 글이었다. 냉면집에 가위가 따라오는 것부터가 질색이었다. 라고 시작되는 첫 문장은 시작되었다. 냉면집에 가위가 따라 나오는 것부터가 질색이었다. 고구마 전분으로 뽑아내어 차지고 조금은 질긴 함흥냉면에 비해 메밀을 쓰는 평양냉면은 면이 굵고 거칠며 툭툭 끊겨 가위질이 필요 없다. 배부른 것과 맛있는 것이 분간되지 않는 미맹들에게 냉면은 주요리라기보다는 고기를 먹고 난 뒤의 후식 정도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미식가들이 꼽는 음식 중에 냉면은 빠지지 않는다. 냉면에는 단순한 끼니 이상의 취미가 반영되어 있다. 사람들은 보통 취미만은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김 선생의 글은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몰려가던 광화문의 미진이라는 분식집에 대한 추억으로 이어졌다. 김 선생은 추억으로 냉면을 먹는다고 했다. 글은 나는 너에게 냉면 육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라고 끝맺고 있었다. 최가 김 선생의 글에서 흔들렸던 것은 싶었다라는 과거형의 문장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러지 못했다는 그 여운 때문이었다. 최는 도서관에 들러 김 선생이 연재한 잡지들을 찾아보았다. 김 선생의 연재는 8회, 그녀가 읽었던 평양냉면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냉면 육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라는 마지막 문장은 누구에게 건네는 작별 인사였을까? 그녀는 열람실에 앉아 김 선생의 글을 읽었다. 담백하다와 담박하다라는 말이 범람하는 맛집 프로그램에 대해 꼬집는 글은 신랄했다. 텔레비전에는 요리 프로그램 일색이다. 시도 때도 없이 맛집이 소개되곤 하는데 맵든 슴슴하든 불든 말든 그 어떤 음식이건 사람들의 평은 한결같다. 너무 담백해요. 부정의 뜻을 갖는 너무라는 부사의 사용도 잘못이지만 담백하다, 담박하다라는 말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인다. 김 선생의 글을 읽다가 그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음식을 취재하고 쓰는 글인데도 불구하고 글에서는 그 어떤 음식 맛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단한 번도 맛있다라는 표현이 없었다. 평양냉면 기사를 읽는 동안 그녀가 시원한 냉면 맛을 떠올린 것은 바로 자신이 먹은 냉면 맛 때문이었다. 맛에 대한 형용사라고는 늘단한 줄, 담백하다, 개운하다, 짭짜름하다, 입안에 향이 오래 남는다 정도였다. 그녀가 김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김 선생은 러닝머신에서 빨리 걷기라도 하다 전화를 받은 듯 조금 숨이 가빠했다. 그녀에게 기획 취지를 끝까지 들은 김 선생이 웃음을 터뜨렸다. 까딱했으면 손해볼 뻔했네. 마흔아홉, 딱 턱걸이. 기획이 내년 여름으로 미뤄졌다면 선생은 50살, 50대로 분류될 뻔했다는 농담이었다. 그래서 느껴진 것과는 다른 사람인 듯 했다. 종달새처럼 밝고 유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김 선생은 뜸을 들였다. 개인적인 사정상 요즘은 일을 쉬고 있다고 했다. 더구나 음식에 관한 일이라면 더더욱 곤란하다고 했다. 김 선생이 덧붙였다. 몰랐어요? 나 음식 기행하다 그만둔 거? 김 선생이 무어라 말을 이으려는데 수학의 놈으로 격하게 열린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동시에 소녀의 새된 고함 소리가 끼어들었다. 그러고도 엄마야? 왜 날 낳았어? 왜 낳았어? 다음 말은 김 선생이 다급히 휴대폰 송신기 부분을 손으로 막은 듯 들리지 않았다. 섬뜩했다. 여자아이의 분노가 느껴졌다. 소녀의 몸에서 나온 것 같지 않은 옹골진 목소리였다.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 개인의 육신에 잠입한 전혀 다른 영혼이 내는 소리 같았다. 어느 집에나 하나쯤 있는 문제적인 10대라고 생각하기에도 위약이 도를 넘은 듯 했다. 먼 곳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낮은 목소리의 중년 남성이 호통을 치고 있는 듯 했다. 이제 그만. 톤이 높은 이 목소리는 김 선생의 것이었다. 여자애가 아니라 중년 남성에게 한 말인 듯 했다. 잠시 뒤에 김 선생이 핸드폰을 바로 쥐었다.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러저러한 사정에 대해 일체 설명이 없었다. 사이를 두고 김 선생이 중얼거렸다. 혹시 만들 수 있을까? 그녀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 맛을 낼 수 있을까? 내게 그걸 먹여준다면 한번 해볼까? 뒷말은 혼잣말처럼 들리기도 했고 그녀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다. 3. 맛기행 연재를 중단하면서 발병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김에게 맛있는 음식이라고는 없었다.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맛에 민감한 편이었다. 맛만 보고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는 양념을 찾아내기도 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가 미식가 입내 맛있는 집을 추천하고 음식 비평도 종종 해왔지만 거지 반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김은 추억의 음식으로 100명이 짜장면을 꼽는다 해도 그 이유가 100가지로 다 다를 거라고 생각했다. 짜장면에 관한 추억은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기쁨일 테니까. 맛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맛은 마시기 이전에 한 개인의 추억이라는 사실이었다. 김은 끝내 공개할 수 없다는 요리집 주방장의 비법을 캐묻지 않았다. 알고 보니 비밀은 바로 조미료였습니다. 식의 조롱이 아니었다. 레시피보다 음식에 깃든 한 개인의 추억을 재현하는 데 공을 들였다. 김이 인터뷰했던 한 여자 연예인의 추억은 인상적이었다.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젊고 아름다운 이 여자 연예인이 꼽은 음식은 헤어진 연인과 먹었던 포장마차의 오뎅꼬치였다. 그날은 몹시 추웠다. 극단의 막내였던 그들의 수중에는 돈이 없었다. 극단 앞에 있던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즐겨 먹었다. 극단 단원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눈짓을 주고받고 애무라곤 기껏해야 서로의 어깨나 팔을 툭툭 건드리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도 그 여자 연예인은 그의 겨울의 오뎅꼬치 맛을 최고로 쳤다. 바로 그런 면에서 김에게 최고의 음식이란 없었다. 대학에 입학해 고향을 떠나오기 전까지 도시락은 늘 아버지가 싸주셨다. 반찬은 1년 365일 늘 비슷했고 늘 간이 맞지 않았다. 아침이면 그녀는 아버지 방에서 나던 끙 소리에 잠이 깨곤 했다. 그 소리는 마지못해 하루를 시작하는 아버지 나름의 기합이었다. 자디잔 타일이 발린 부엌은 마루에서 다섯 계단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 집안에서 지하실 다음으로 낮은 곳이었다. 마루에 서면 부뚜막 앞에 쪼그리고 앉아 생선을 굽거나 찌개간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왜소한 등이 내려다 보였다. 타일 바닥은 늘 물이 흥건했고 물 비린내가 났다. 하루하루 입에 음식을 넣는 일은 기쁨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에 불과했다. 포마이카 밥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김과 아버지는 꾸역꾸역 말없이 밥을 넘겼다. 김은 막내의 방으로 가 문을 열었다. 발작하듯 고함을 지르고 제 머리를 쥐어뜯던 아이는 교복을 입은 채로 쓰러져 잠들어 있었다. 그 아이는 의학스럽게 제 엄마를 몰아붙였다. 죽어버려! 그렇게 소원이면 당장 죽어. 내 앞에서 죽어버리라고. 그녀는 지금 막내와 대치 중이었다. 다른 식구들의 허락은 다 받아냈지만 아무리 설득해 보려 해도 막내는 막무가내였다. 이제 열넷. 가뜩이나 가장 늦게 태어나서 엄마와 지낸 시간만으로도 제 언니들보다 한참 손해보았다고 어리광을 부리던 아이였다. 엄마가 치료를 중단한 것에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듯 했다. 엄마, 나 대학 가면 스페인 같이 가자고 했잖아. 기억나? 응, 우리 대천 해수욕장에 갔던 거. 바닷물이 따뜻하다고 진흙이 부드럽다고 나중에 또 오자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자기를 봐서 치료를 더 연장해달라고 애원하기도 하고 밤새 그녀를 붙들고 울기도 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막다른 곳에 몰린 어린 들짐승처럼 눈에서 시퍼런 불을 내뿜으며 그녀에게 사납게 대들었다. 일주일 동안 항암 주사를 맞고 나면 열이 올랐다. 입안은 물론이고 항문까지 헐어 쓰라렸다. 물도 삼키기 어려웠고 힘들게 삼킨 물도 바로 토해냈다. 어느 날 김은 자신의 엄지손톱이 쓱 빠져버린 걸 남일처럼 내려다보았다. 기겁을 한 건 병실에 같이 있던 큰애와 둘째였다. 김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보다 15년을 더 살았다. 어머니보다 나이가 더 든다는 건 어딘가 이상했다. 새파랗게 젊은 어머니에게 엄마라고 불러대는 중년 여자의 모습이 떠올라 그녀는 웃었다. 4차 항암 치료를 받으러 입원했을 때 김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선택에 대해 수긍했다. 어머니와의 추억은 다 잊고 김이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의 새침한 표정뿐이었다. 뭔가의 비위가 상한 모양인지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들고 두 눈을 새치름하게 내리깔고 있었다. 겨우 34살, 젊은 어머니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내리누른 건 무엇이었을까? 어린 시절 그녀는 자신의 등 뒤에서 수군대던 동네 아주머니들의 말을 들었다.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이었을까? 그 사랑이 아버지에게 발각되어 버려서였을까? 아니면 지금 그녀처럼 피곤했기 때문일까? 어머니는 죽고 어머니의 그 남자는 살아남았다. 얼마 전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고향에 왔더라고 먼 친척이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아침도 거르고 학교로 가는 막내의 뒤에 대고 김은 말했다. 난 무서워. 네가 바라는 것처럼 오래오래 살아. 어느 날 치매에 걸려 내가 너와의 추억도 기억하는 것 하나 없고 너가 사랑하는 막내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것보다는 너를 또렷이 알아보고 너의 작별 인사를 받으면서 엄마는 가고 싶다. 잠깐 머뭇거리는 듯하던 막내는 신발장에서 꺼낸 운동화를 바닥에 힘껏 내던졌다. 운동화 뒤를 접어 신고 질질 끌면서 막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쏘아붙였다. 거봐, 엄마는 자기 생각밖에 안 해. 봐, 지금도 엄마가 힘든 것만 생각하잖아. 이기주의자, 위선자, 그렇게라도 살아. 그렇게라도 살아있으라고. 김은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았다. 아버지와 그녀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뿐이었다. 어린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아닌 어머니가 살아있을 그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찢어진 두 눈이 조금 뻥 뚫린 듯한 콧구멍이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것이 입을 쭉 내밀고 고를 부린 것이 모두 다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한 요인이라고 믿었다. 그런 생각이 오랫동안 김을 지배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았다. 아파트를 나온 막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울고 있는 걸까? 신 뒤꿈치를 꺾으시는 막내가 벼랑간 뛰기 시작했다. 한여름 상을 반길이 아무도 없다. 며칠 내린 장대비로 흙이 차질 대로 차졌다. 아버지는 어린 그녀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 흙 속에 구두가 자꾸 빠졌다. 하얀 양말에 온통 흙이 튀었다. 어린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텅 빈 구덩이를 내려다보았다. 흙이 붉었다. 평상시보다 몇 곱절 힘이 들었다며 한 아저씨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아저씨들이 든 산마다 붉은 흙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를 묻고 김은 아버지와 산을 내려왔다. 너무 더웠다. 땀이 흐르는 데다 블라우스의 깃이 슬리면서 목덜미가 따가웠다. 목이 탔지만 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알만한 나이였다. 산 입구에는 등산객을 상대로 하는 노점상들이 서 있었다. 촌여자들이 콩국을 팔았다. 고무로 된 커다란 젓갈통이었다. 그 안에 콩국이 가득했다.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서서히 녹고 있었다. 아버지가 플라스틱 바가지로 콩국을 떠서 김에게 건넸다. 간간했다. 그녀는 허겁지겁 콩국을 마셨다. 순간 국물과 함께 차갑고 미끄러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어린 그녀는 그것이 작은 물고기일 거라고 생각했다.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친 것처럼 콩국에서는 비린내가 났다. 양복 바짓단을 대충 접어 올려 드러난 아버지의 앙상한 발목이 보였다. 아버지의 낡은 구두에는 붉은 흙이 구두 등까지 덮개로 묻어 있었다. 웃으면 안 되었는데 그녀는 자꾸자꾸 목구멍이 간지러워서 몰래몰래 웃음을 풀어놓았다. 그때 그걸 먹어볼 수 있을까? 김은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다. 4. 여름의 맛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던 걸까? 과일과 채소들이 풍성한 여름이라면 수십 가지 맛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은 순전히 최만의 착각인 듯 했다.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하고 직종도 다 다른데 여름의 맛으로 냉면을 뽑은 사람이 넷이나 되었다. 그들은 잠시 주저하지도 않고 이구동성으로 냉면이라고 대답했다. 30대의 첼리스트가 추탕을 꼽았다. 서울 토박이인 그가 말하는 추탕은 서울식 추어탕으로 된장을 풀고 배추나 가채를 넣어 끓이는 일반적인 추어탕이 아니라 육개장 맛에 가깝다고 했다. 김 선생님이 말한 여름의 맛은 콩국이었다. 김 선생이 암투병 중이라는 것은 김 선생의 글을 읽고 콩국을 찾아 부산으로 가기 전에야 알았다. 아버지가 플라스틱 바가지로 콩국을 떠 내게 주었다. 짭짜름했다. 목이 타 벌컥벌컥 들이켰다. 국물과 함께 차갑고 미끄러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나는 그것이 작은 물고기일 거라고 생각했다. 웃으면 안 되는데 나는 목구멍이 간지러워서 자꾸 웃음이 났다. 그 무덥고 무덥던 여름날의 콩국 한 그릇. 최는 김 선생이 보내온 글을 여러 번 읽었다. 그 맛은 대체 뭘까? 작은 물고기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그 느낌은 대체 뭘까? 어쩌면 우무일지도 모른다고 김 선생이 언지를 주었다.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진작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김 선생은 콩국에 든 그것도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못했다. 이번에도 김 선생의 글은 맛이 아니라 추억에 관한 글이었다. 김 선생은 죽어가고 있었다. 죽음과 짝을 이루는 말은 삶이었다. 그의 여름, 계집 아이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면서 계집 아이를 웃게 했던 작은 물고기는 무엇일까? 여름의 맛을 재현해줄 요리 연구가 박 선생도 우뭇 가사리에 힘을 실었다. 우뭇 가사리로 쓴 묵을 채 썰어 넣은 콩국을 그 지방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고 했다. 가끔 찹쌀 도넛을 넣기도 하지만 식감으로 볼 때 그게 아닌 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창가에 설 때마다 저 아래로 복원 중인 숙내몬이 보였다. 그날 일에 대해 흥분해서 떠들던 이들의 관심도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졌다. 하지만 최는 숙내문을 내려다볼 때마다 그날의 화제와 불타는 금각사가 동시에 떠올랐다. 그녀의 생각 속에서 금각사는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금각사의 말 더듬이는 이렇게 생각했다. 시간이 갈수록 그토록 실망을 준 금각이 나날이 내 마음속에서 아름다움을 되살려 보기 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금각이 되었다고. 하지만 어디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다. 몽상으로 성장한 것이 일단 현실의 수정을 거쳐 오히려 몽상을 자극하게 된 것 같다고. 그렇다면 복숭아 또한 몽상인 걸까?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고 있었다. 5. 빌딩의 회전문을 밀치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후끈 달아오른 지열이 맨 발목을 휘감았다. 한낮이면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라 물렁물렁해지는 아스팔트의 냄새와 비 오기 전 발목 높이로 짙게 깔리는 물 비린내가 아니더라도 최는 진짜 여름이라는 것을 진작에 느꼈다. 며칠 전부터 그녀는 밑창 얇은 신발을 신고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 선 것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여름이란 말은 이미 두 달 전부터 입에 달고 살았다. 계절을 앞서는 잡지의 특성상 봄이 시작될 즈음 이미 여름 호 기획이 시작되니까. 그렇지만 입에만 올리는 여름과 몸으로 느끼는 여름은 분명 달랐다. 보름 전부터 슬슬 잇몸이 가렵기 시작했다. 불쑥불쑥 단내를 맡고 입안에 침이 흥건히 고였다. 문제는 복숭아 때문에 여름이면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까지 삐그덕된다는 것이었다. 홍과의 관계도 보름 전하고는 다르게 확연히 시들해졌다. 어젯밤 오랜만에 홍과 저녁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복숭아에 집중했다. 홍의 얼굴이 잘 익은 커다란 복숭아로 보이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의 얼굴이 그녀 얼굴 가까이로 다가오면서 기괴한 모양으로 흩어졌을 때 그만 웃음이 새어나오고 말았다. 지난 겨울부터 올 봄까지 그녀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홍에게 공을 들였는지 돌이켜본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흐릿한 담배 냄새가 나는 그의 숨결이 귓가에 스쳤다. 그녀가 좋아하는 향수 냄새도 코를 간지렸다. 그런데도 그녀는 흥분되지 않았다. 변심한 여자의 마음을 눈치채는 건 남자들의 본능이었다. 너? 홍은 김빠진 표정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워 물었다. 대구 거쳐 부산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운 취재를 자청하자 데스크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차를 올려다 보았다. 재정난으로 잡지는 이번 가을 호부터 페이지 수를 줄이게 될 것이다. 광고를 잡는 일도 더욱 어려워졌다. 이렇게 가다가는 분명 정리해고 이야기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 알아서 기는 거야? 라는 눈빛이었다. 기껏 복숭아 때문이라는 걸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대구와 가까운 영천과 청도는 복숭아 명산지였다. 한눈에 척 봐도 어느 나무가 그 복숭아 나무인지 대번에 알아챌 것 같았다. 한입 크게 복숭아를 베어문 것처럼 침이 고였다. 낡은 갤러포를 끌고 온 포토그래퍼는 그녀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청년이었다. 죽음이 손끝도 스칠 수 없을 만큼 젊고 탄력 있는 육체였다. 이틀치 짐을 쑤셔넣은 배낭이 불룩했다. 배낭을 지고 조수석 쪽으로 가려는데 차창을 내린 그가 소리쳤다. 선배, 옷 조심하세요. 원래 색을 알 수 없을 만큼 차가 더러웠다. 어디에 박았는지 움푹 찌그러진 곳도 눈에 띄었다. 이런 곡물이 움직인다는 게 믿기지 않을 지경이었다. 전날 진흙탕만 골라 다녔는지 바퀴는 물론 차창에까지 붉은 흙이 튀어 있었다. 요 근래 비는 오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 차는 몰고 그가 다녀온 곳은 대체 어디인 걸까? 좀 달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자마자 그가 힘차게 엑셀을 밟았다. 고속도로로 진입하자 시속 130km는 기본이었다. 아직 명함을 주고받지도 않았고 통성명도 하지 않았다. 취재 내내 그는 그녀를 선배라고 부를 것이다. 그녀는 그를 부를 때 아예 호칭을 생략할지도 모른다. 김 선생은 말했다. 맛은 맛이 아니라 추억이라고. 그럼 그날 교토에서 먹은 복숭아는 그와의 반나절 추억의 맛이라고 해야 할까? 이제는 희미해질 대로 희미해져 이목구비조차 분간이 되지 않는 그 남자가 말했다. 당신은 이제부터 복숭아를 좋아하게 됩니다. 언뜻 대구라는 이정포를 본 듯도 했다. 포토그래프가 급 브레이크를 밟았다. 사고가 났나 봐요. 정체가 꽤 긴데요? 대구에서 잡아놓은 인터뷰가 몇 시였더라? 생각나지 않았다. 수첩은 배낭 속에 있었다. 수첩을 꺼내면 될 일인데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었다. 정체되어 시간이 좀 늦어질지도 모른다고 전화를 넣어야 하는데 그녀는 그대로 눈을 감고 있었다. 우리가 휘둘리는 것은 기껏 복숭아 하나처럼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고 누군가가 그녀의 귀에 대고 속닥거리는 것 같았다. 그것이 김선생인지 연인인 홍인지 아니면 교토의 그 남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상상 속에서 이미 커다랗고 물 많은 복숭아의 껍질을 살살 벗기기 시작했다.